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싱가포르와 일본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13일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후보지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압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의 쇼트리스트가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으로 줄어든 것 같다며 이들 두 국가가 모두 장소 제공을 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외교 관계가 있으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역량도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터키는 미군의 시리아 철수 이후 쿠르드족 보호 문제와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터키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테러분자들로부터 국가를 지키려는 터키 국민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함께 싸워온 사람들 역시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수하기로 한 이후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준비해왔습니다. 인민수비대는 미군의 지원 아래 국제동맹국의 IS 격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터키는 이 조직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폴란드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자사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화웨이는 어제 성명에서 폴란드 지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폴란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화웨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사내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화웨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지난 11일 화웨이의 중북부 유럽 판매 책임자인 왕 에이징이 바르샤바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망명을 요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10대 소녀 라하프 무함마드 알쿠눈이 어제 망명을 호용한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알쿠눈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영상과 함께 나는 지금 캐나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온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용감한 새 캐나다인이 왔다면서 새로운 집으로 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알쿠누는 가족의 학대를 피해 호주로 망명하겠다며 쿠웨이트 공항에서 출발해 태국에 도착했지만 태국 공항에서 여권 등을 빼앗긴 뒤 공항 내 호텔에 억류됐습니다. 이후 태국 당국이 사우디로 송환하려고 하자 알쿠누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도움을 청했고 유엔 난민기구는 9일 알쿠누에게 망명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 23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1995년 12월부터 96년 1월까지 연방정부가 21일 동안 폐쇄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백악관에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전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또 다른 트위터에서도 민주당은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셧다운과 남쪽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북서부 산시성의 한 탄광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광부 2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오후 산시성 선무시에 있는 바이지광업의 한 탄광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네 번째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2차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징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김 위원장은 7일 평양을 떠나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북한 관영 매체 보도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시었습니다.
자, 새해 벽두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 이유가 뭘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그 무엇보다도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 가장 가까운 동맹 아닙니까?
네.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네.
이 시 주석과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또 앞으로 비핵화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런 필요에서 전격적으로 연초에 새해 벽두에 그리고 또 베이징을 방문한 시점이 김정은 위원장의 3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예.
이러한 시점에 베이징 방문길에 오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조성된 난관 그리고 우려 그리고 해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북한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는지 또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를 시진핑 주석에게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보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중국과 북한이 그 말하자면 회담 내용을 발표한 거에 따르면 앞으로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정해 나가는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미북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과 북한이 굳건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그 방문의 목적이었다. 배경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10개월 사이에 4차례 이루어진 건데요. 앞선 3차례 방문과 비교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몇 달간 그 한반도 정세가 그 일종의 그 교착 상태, 일종의 안개 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새 벽두부터 그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4차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또 이래서 좀 안개가 상당히 좀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7일 평양을 출발해서요. 8일 그 베이징에서 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10일 다시 그 평양으로 돌아와서 그 3박 4일간 방중을 마쳤는데요. 이것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4차 방중입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에만 김정은 위원장이 3번 이제 그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지난해 그 3월 25일, 그리고 5월 7일, 그리고 6월 19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1월 7일 방문해서 이제 이번이 네 번째고 작년이 세 번인데요. 비교해 보면은 1차 방중이요. 그러니까 지난해 그 3월 25일 날 있었던 그 방중은 그 북중 관계, 핵 문제 이런 것이 아마 굉장히 그 중요했던 그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011년 그 집권을 했는데요. 그 후 한 5년간 그 북한과 중국이 상당히 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그 핵실험 또 수십 발 미사일 발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 그 2017년 12월이죠.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그 북한에 대한 송유관 꼭지를 원유 공급을 좀 줄이는 그런 그 사상 최초의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 1차 방북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있었던 방북은 아 그야말로 이제 그 북중 관계가 거의 최악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좀 회복해 보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시진핑 주석과 또 이것이 그 최초로 그 김정은 위원장은 만남이었습니다. 일종의 상견례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네.
2차, 3차 그러니까 작년 그 5월과 6월에 있었던 것은 그 정상회담을 앞둔 그 아 그거와 관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미북 간의 그 최초로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제 확정된 상황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그야말로 사전 협의를 갖고 일종의 그 대미 또 그 협상력을 높이고 이런 것을 이제 하고요. 그 뒤에 이루어진 것도 역시 그 이제 아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그 아 6월에 갔던 그 수행원 중에는 유일하게 그 아 박봉주 총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당시에는 아마 그 아 박봉주 총리가 북한 경제를 이제 총괄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중국에 대해서 아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했고 내가 비핵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좀 제재를 좀 해제해 주고 좀 경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뜻이 전달되지 않았나. 이럴 공산이 있고요. 이번 4차 방북은 2차 방중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사전 협의를 가져서 대미 협상력을 좀 높이려는 거였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 갑자기 간 것은 역시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아 사전 협의를 하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요.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 도착 당일인 8일에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회담 결과가 좀 자세히 좀 발표가 됐나요?
예, 상당히 자세히 발표가 됐습니다. 아, 중국과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아주 긴 장문에
예.
발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난 시간을 보면 일단 인민대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진 시간은 1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환영 만찬을 4시간 가까이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날이죠. 9일은 베이징 시내의 최고급 호텔로 알려져 있죠. 북경 반점이라는 곳에서
네.
부부 동반으로 2시간 정도 오찬을 함께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열차편으로 평양으로 출발한 건데요. 그 중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발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지역으로 특별 열차편으로 진입한 이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회담 내용을 보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북 간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공을 바란다고 하는 두 정상의 입장을 공개하고 있고요.
네.
또 두 나라의 돈독한 우호 관계를 좀 더 강화한다라는 부분이 또 강조되고 있고요. 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다짐합니다.
예.
그러면서 양측이 서로의 우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실행에 옮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미국에 대해서는 상응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을 회담을 가지게 되면은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신년사에서도 이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미국과의 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서 북한이 뭔가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내용을 지금 보니까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것이 이제 뭐 평범해 보이면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요. 북한과 중국 정상,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그 시진핑 주석이 그 8일 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요. 이틀 뒤에 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미북 정상회담에 개최와 성과를 지지한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분명히 그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제였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일종의 조언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잘해봐라 아마 이런 얘기 될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곁들여서 생각해 볼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그 11월이죠. 미북 고위급 회담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 장관의 고위급 회담이 중단이 되고 나서 미국 관계 상당히 교착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정상회담 뭐 이런 관계가 굉장히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상당히 악화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보면은 지난 11월 12월간에 겉으로 드러난 건 별로 없지만 미국과 북한이 계속 어떤 물밑 접촉을 하고 상당한 어떤 교감을 해서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연초에 뭐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종의 공감대를 이뤘다 합의를 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문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관련국이 상호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이 진행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상응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시진핑 주석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상응 조치를 얘기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조치 그리고 행동 대 행동으로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한 건데요. 이것은 사실 중국 당국이 이미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부터 지지해온 입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지난해 3월에 처음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단계적 동시적 말하자면 실행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은 이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동시적 단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대 행동에 따른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김 위원장이 혹 시 주석에게 이 국경 지역 단속을 좀 완화해 달라 뭐 이런 뭐 유형의 얘기는 안 했을까요?
뭐 발표문에 보면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그 나온 대로 그 상응 조치를 좀 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는 상응 조치는 이거는 주로 이제 미국에게 한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예.
역시 그 제재를 완화라는 얘기고요. 지금 그 대북 제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그 대북 제재의 그 실천은 사실을 다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그 원유의 90% 또 식량 물자, 생필품 이런 것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대단한 그 제재 조치를 그 취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기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거의 최악의 그 에너지난, 외화난, 물자난 이런 것을 겪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요청이 있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그 유엔 안보리 상임 그 이사국 입장에서 그 제재를 조치를 취한 거기 때문에요. 이것을 그 함부로 그 풀기도 곤란합니다. 또 미국이 이것을 굉장히 면밀히 중국의 움직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 설사 중국이 내심 풀고 싶어도 이걸 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 따라서 그 북한으로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그 제재, 석유라든가 뭐 물자 이런 것을 그 제재를 풀 수 없으면은 그야말로 국경에 그야말로 밀수 단속 이런 거라도 조금 느슨하게 할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고요.
예.
아,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좀 느슨하게 한다. 비료를 좀 제공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지 상당히 좀 두고 볼 대목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그 최현기 기자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중국은 사실 미국의 비핵화 협상 북한과의
예.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인데요.
예.
이 사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와 압박이 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났을 때도 아르헨티나에
예, 예.
거기에서도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0%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 좀 더 확고하게 준수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마당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전격적으로 만나서 체제 완화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또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든 독자 제재든 완화할 수 있도록 상응 조치 일부로 그렇게 촉구를 해달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말하자면 지지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고 자 이 중국이 우리의 말하자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하면서 그를 통해서 당연히 협상력을 높이는 미국과의 그 협상에서 말이죠.
예예.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경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뭐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몇 가지 그 시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이 좀 태도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시진핑 주석을 만난 다음에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네.
그 해서 일종의 그 중국으로부터 그 좀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그 인식을 보인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 발표를 보면요. 물론 이제 그 인민대회당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중국은 대체로 뭐 그 특별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얘기하던 거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예.
기존 입장을 그 되풀이하는 그런 수준에 했는데요. 이것도 아마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그야말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그 악영향을 미칠 그럴 그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베이징에서도 이걸 상당히 좀 의식을 하고 그것을 좀 뭐라 그러나 좀 그 사전에 좀 방지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예.
조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수락을 했다는데 자 그러면 시 주석이 언제쯤 방북을 할 것 같습니까?
예, 사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지난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이 늦어지면서
예.
거기에 따라서 평양 방문도 미룬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북중 간의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올해는 이미 또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을 중국을 네 차례나 이미 방문한 적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답방을 할 것은 분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말씀하신 대로 평양 방문 초청을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점은 역시 이것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도 좀 연동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2월이나 3월 무렵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할 때 대체로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서울을 답방하는 문제
예.
이 문제에 응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이런 일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시 주석이 4월 무렵에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예.
얘기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도 올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바쁜 정상회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런던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회담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
이제 다음 차례는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한 측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 정상 모두와 만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북중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문 대통령은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국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증이나 사찰을 받으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을 가서 정상회담을 했을 적에 그 영변 핵설에 대한 영구 폐기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 뒤에 폼페오 장관이 가서 영변 핵설을 폐기하는 건 좋은데 할 때 하더라도 검증과 사찰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검증과 사찰이 이제 해결 안 된 상태로 지금 해를 넘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먼저 좀 취해서
예.
그 미국의 신뢰를 좀 얻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는 것이 이제 제재 해제니까 그것을
예.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것인지 요것은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문 대통령이 얘기한 그 문맥으로 쭉 보면은 실질적이고 이제 과감한 조치 그러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이제 검증 사찰 이거 의미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 이날 그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ICBM을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을 폐기했으면 좋겠고 또 생산시설 이것도 좀 폐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당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보고 기존의 뭐 상응조치 그 1대1 동시행동원칙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좀 북한이 먼저 좀 과감한 행동을 좀 취해라. 그러니까 어떤 그 미사일 폐기든 사찰이든 이걸 받아서 워싱턴에서 보고서 아 저 정도 거를 말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취했으면 우리도 좀 믿을만하고 제재를 이쯤에서는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 신뢰를 쌓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요.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거 이것을 그 하는데 그것은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믿을만하다. 그 신뢰를 만들 만한 그런 조치를 취해라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또 미국에 대해서도 상응 조치를 좀 취해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은 먼저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경우에 미국이 필요한 상응 조치를 함으로써 말하자면 행동 대 행동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는데 자신도 친서를 보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어떤 내용들이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것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작년 그 12월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고요.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그 청와대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원래 그 연내에 서울 답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새해는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다 공개한 건 아닙니다.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서를 편지를 받았으니까 일종의 답장을 보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다만 어떤 그 간곡한 내용을 보냈다 이런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걸 미뤄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소 그 소신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지금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비핵화, 제재 해제 푸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것을 좀 북한이 먼저 좀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신뢰를 얻고 신뢰를 얻어서 제재를 풀고 이러야 그 미북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남북 경협 이런 문제도 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담은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북한은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남북만 합의해서 될 수 있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이고요. 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남북한이 합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예.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제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묶여있는 상황인데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이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개성공단 재개든 금강산 관광 재개든 남북한 사이에서의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그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언제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풀리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상당히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올해 신년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한 만큼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친축성 있게 대응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그 구체적인 시점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서울 답방이 틀림없이 할 거다 이런 거 느낌은 저도 기자회견을 봤는데 충분히 받았습니다.
예.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서울 답방의 이제 그 순서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역시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2차 정상회담을 하고 여기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진전이 이루어지면 그 진전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그 개성공단이든 아니면 남북경협이든 이런 거를 받고 같이 이제 그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이런 그 순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틀림없이 오긴 오는데 이것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달려 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미북 2차 정상회담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자 좀 가시권에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그 보도들이 있고요. 또 정상회담 논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었죠.
예.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지금 협상 중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서 머지않아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 미국의 CNN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팀이 사전 답사 팀이 아시아 몇 군데 나라들을 둘러봤다.
예.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의 방콕이라든지 이렇게 또 하와이도 그렇고요.
예.
둘러봤다라고 하는 걸 보면 현재로서는 미국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이에 따라서 2차 정상회담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 이런 것들이 다 미북 간의 2차 정상회담과 맞물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관측통들은 늦어도 2월 중에는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 보냈다는 거는 뭐 백악관 이미 공개를 했으니까요.
예.
이건 새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답장, 그러니까 답장 친서로 보냈다는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사히 신문이 그 지난해 크리스마스께 12월 25일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 보냈다 그런 얘기고요.
예.
이 친서를 받고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상당히 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신빙성이 있는 그런 그 보도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이 앞서 무산된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아마 이번에는 11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이 제안한 고위급 회담을 두 차례나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아마도 이번에는 앞서서 정상회담이 임박했다고 전문가들이 관측하고 있는 것처럼
예.
상당한 뭔가 실무 차원에서 준비가 이뤄진 게 아니냐
네.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예.
더 중요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남북한의 정상이 서로 친서를 주고받았고 또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서로 친서를 주고받은 게 됩니다. 연말을 기해서.
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의 세 정상이 간접적으로 긴밀한 대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볼 때 지금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한 고위 수준에서의 말하자면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관측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의제나 비핵화 방안에도 미북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미북 양국이 물밑 접촉을 통해서 그 2차 정상회담을 여는 것에 합의를 했다면은 상당히 의견 조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그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미국은 이제 핵신고 또 사찰 검증 이런 핵폐기의 그 구체적인 일정을 바라고 있고요. 북한은 비핵화 하긴 하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제재 완화 이런 것을 좀 같이 동시 병행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가 됐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이 논의를 하자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를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 미북 협상 초기에 이른바 이 프론트 로딩이라고 부르는 조치로 거론됐던 방안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ICBM 폐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게 상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요. 네. 아, 이 부분은 사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 폐기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처음 보도를 했고요.
예.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지금의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한 방안으로 ICBM 폐기를 제안을 했거든요.
예.
뭐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이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연말에. 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간접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예.
친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사실 구체적으로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교착 상태를 해소할 것이냐 이것인데
예.
지금 홍콩 언론 매체와 문재인 대통령이 ICBM 폐기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미국과 북한이 그 2차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ICBM을 반출해서 폐기하고 또 미국은 여기에 적절한 상응 조치로서 보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미북 간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좀 더 원만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나 미국 측이 이미 논의를 했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연말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친서를 받고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할 수 없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 그러니까 즉 ICBM 폐기 문제가 미북 간의 어떤 신뢰 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말하던 과감한 비핵화 조치 일종의 그 프론트로딩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에서 보내고 이 문제는 또 미국하고도 얘기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소식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올 시즌 미국 대학 풋볼 최강자가 결정됐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클렘슨 대학교인데요. 호랑이라는 팀 이름의 클렘슨 타이거즈가 예상 밖의 대승으로 지난 7일 전국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내고 다양한 뒷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는지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I hope that you get a little hope from us, a little inspiration that hey, if we can do it, anybody can do it. You can't write a Hollywood script like this. Only God can.
데브 수인이 감독의 우승 소감 들으셨는데요. 사람들이 우리의 승리를 보고 희망을 찾고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듯이 누구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승부였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극본도 이렇게 쓸 수 없을 만큼 정말 극적인 승리였다고 스위니 감독은 말했는데요. 얼마나 극적인 경기였길래 우승팀 감독이 이런 말을 할까요? 상대가 대학 풋볼 최고 명문이었습니다. 붉은 물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라바마 대학교의 크림슨 타이드. 누구나 인정하는 강팀인데요. 올 시즌 전국 순위 1위를 줄곧 지킨 팀입니다. 게다가 1925년 이래 17번이나 전국에서 우승한 최다 기록 보유팀인데요. 이런 강팀을 클렘슨이 44대 16, 28점 차로 대파한 겁니다. 클렘슨 골수 팬이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승부를 예상한 사람은 없었는데요. 최고 전문가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대학 스포츠를 담당하는 척 컬페퍼 기자의 말입니다.
Absolutely did not expect that they would win in a rout so decisively. I thought there were three possibilities.
클렘슨이 압승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엘라발마가 대승을 하거나 접전 끝에 이길 확률이 높았고 클렘슨이 이기더라도 가까스로 이기는 세 가지 가능성만 계산하고 기사 쓸 준비를 했다고 말하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의 예상도 비슷했습니다. 이 경기를 직접 취재한 미 전국지 USA Today의 폴 마이어버그 기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I would be lying if I said I thought they would win by 28 points, which was a margin that surprised everyone watching the game.
28점 차 승리는 경기를 지켜본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도 믿기지 않는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0여 년 동안 엘라바마가 진 경기의 점수 차를 모두 합해도 81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마이어버그 기자는 설명했는데요. 10여 년 통틀어 내준 점수차의 3분의 1이 이번 한 경기에서 나온 겁니다. 클렘슨이 이렇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최강 엘라바마를 공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19살 선수의 공로가 컸습니다. 쿼터백 위치를 맡아 팀의 사령관 역할을 한 트레버 로렌스인데요. 미국 스포츠 매체와 인터넷에는 로렌스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과 검색어들이 급증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대단한 선수일까요?
Trevor Lawrence is a freshman quarterback in October and September, November of 2017, just 15 months ago, roughly. He was playing high school football.
2017년 가을, 그러니까 10여 개월 전만 해도 로렌스는 고등학교 풋볼 선수였습니다. 이번에 1학년생 신분으로 대학팀을 진두지휘해서 미국 정상에 올려놓은 건데요. 풋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학 1학년 선수로 자리매김했다고 컬페퍼 기자는 평가합니다. 로렌스의 경기력만큼은 대학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직업 풋볼 선수로도 성공할 기량과 면모를 갖췄는데요.
You know, you watch him and you try to resist the urge to say, okay, he's better than half the NFL quarterbacks now because he's so young.
전미 프로 풋볼 리그 NFL에 당장 나가도 중간 이상은 할 선수라고 컬페퍼 기자는 말합니다. 게다가 아직 어려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데다 소속팀을 미국 정상에 올려놓은 경험까지 무장하게 됐다고 강조하는데요. 로렌스가 재학하는 동안 클렘슨 대학교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왕조라고 불리던 엘라바마 대학교와 양강 체제를 구축할 태세인데요. 두 팀은 이번 챔피언십 경기 이후 기록상으로도 대등한 수준을 갖췄습니다. 최근 4시즌 동안 두 팀 모두 55승 4패, 그리고 전국 타이틀 우승 두 차례씩 동률을 이뤘는데요. 앞으로 미국 대학 풋볼이 더 흥미진진하게 됐습니다. 풋볼이라는 스포츠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 축구인데 공을 들고 뛰거나 던질 수도 있는 미국식 축구가 풋볼입니다. 미국인들에게 풋볼은 스포츠 그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 풋볼은 미국 각 지역 향토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긍심과도 연결됩니다.
College football to American people is the closest thing I've seen to the passion that I saw when I used to live in Europe with a football.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유럽 사람들이 고향 팀을 응원하는 열정에 비유할 수 있는 게 미국에선 대학 풋볼이라고 컬페퍼 기자가 설명하는데요. 149년 된 미국 대학 풋볼 역사에서 줄곧 경기마다 최대 10만 관중이 모이는데 외국인들은 놀라곤 한다고 말합니다.
And really, to understand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 best way is to travel around and see college football because then you see the cultural differences, the food differences, the
진정으로 미국을 알고 싶으면 곳곳에서 펼쳐지는 대학 풋볼을 관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컬페퍼 기자는 강조합니다. 미국의 지역마다 다른 문화, 다른 음식, 그리고 다른 생각들을 대학 풋볼 경기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직업 선수들이 뛰는 전미 프로 풋볼 리그 NFL도 지역의 연고팀이 있는데 대학 풋볼에 특별히 관심을 쏟는 이유는 뭘까요?
The NFL is populated more by geography. College football is a little bit different. It's much more regional, meaning smaller towns, college towns.
NFL 팀들은 일부 대도시에 몰려 있지만 대학 풋볼팀은 작은 마을이라도 대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폴 마이어버그 기자는 이렇게 NFL과 대학 풋볼을 통틀어 풋볼이라는 스포츠 자체를 미국인들이 어떤 종목보다 사랑한다고 강조합니다.
You know, the NFL and college football are the two biggest sports for the viewing public. Both of these sports, more than baseball, more than basketball, certainly more than hockey.
NFL과 대학 풋볼 관중 동원과 중계방송 시청률을 합치면 야구보다도 많고 농구보다 많은 건 물론이고요. 아이스하키보다는 훨씬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대학 풋볼은 매년 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 NFL 다음으로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스포츠입니다. 이번에 클렘슨과 엘라바마의 대학 풋볼 전국 챔피언십이 열린 샌프란시스코 인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도 7만여 관중석이 거의 찼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기장 밖에서 테일게이팅을 즐겼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나온 테일게이팅이란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자동차의 뒷문입니다. 특히 트럭이나 스포츠 다목적 차 뒤에 달린 아래나 위로 크게 열리는 문인데요. 중요한 풋볼 경기가 벌어지는 날이면 미국인들은 야외에서 차 테일게이트에 걸터앉아 중계방송을 함께 듣고 보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바비큐 시설을 갖고 나와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는데요. 이런 모임을 테일게이팅이라고 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올 시즌 클렘슨 대학교 우승 소식, 그리고 미국 대학 풋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고요. 테일게이팅이 무슨 뜻인지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클렘슨 대학교 데보 스위니 감독의 우승 소감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의 승리가 모두에게 희망과 영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감이라는 말, 영어로 inspiration인데요. 당신은 나의 영감이에요. 시카고가 부르는 You are the inspiration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You know our love was meant to be the kind of love to last forever. And I want you here with me.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싱가포르와 일본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13일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후보지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압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의 쇼트리스트가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으로 줄어든 것 같다며 이들 두 국가가 모두 장소 제공을 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외교 관계가 있으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역량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이날 외교 소식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북한은 이 제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이날 인터넷판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답신을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2월 셋째 주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터키는 미군의 시리아 철수 이후 쿠르드족 보호 문제와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터키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테러 분자들로부터 국가를 지키려는 터키 국민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함께 싸워온 사람들 역시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수하기로 한 이후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준비해왔습니다. 인민수비대는 미군의 지휘 아래 국제동맹군의 IS 격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터키는 이 조직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폴란드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자사 직원을 전격 해고했습니다. 화웨이는 어제 성명에서 폴란드 지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폴란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화웨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사내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화웨이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지난 11일 화웨이의 북중유럽 판매 책임자인 왕에이징이 바르샤바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란드 통신회사에서 근무하는 폴란드 전직 고위정보기관 간부도 같은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 23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1995년 12월부터 96년 1월까지 연방정부가 21일 동안 폐쇄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백악관에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전화하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또 다른 트위터에서도 민주당은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셧다운과 남쪽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에 사로잡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 업무 재개와 국경 장벽 문제를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망명을 요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10대 소녀 라하프 무함마드 알 쿠눈이 어제 망명을 허용한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알 쿠눈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영상과 함께 나는 지금 캐나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온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용감한 새 캐나다인이 왔다면서 새로운 집으로 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알 쿠누는 가족의 학대를 피해 호주로 망명하겠다며 쿠웨이트 공항에서 출발해 태국에 도착했지만 태국 공항에서 여권을 빼앗긴 뒤 공항 내 호텔에 억류됐습니다. 이후 태국 이민 당국이 사우디로 송환하려 하자 알 쿠누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도움을 청했고 유엔 난민기구는 망명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중국 북서부 산시성의 한 탄광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